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보실 때에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물론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다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좀 의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고침을 받고자 그것도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온 이 이방 여인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마치 무시하는 것 같은,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언사를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뭔가 좀 거북하고 부자연스럽고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니게라는 유대 북쪽의 당시 시리아 지역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 민족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시고 또 여인의 삶에 찾아온 큰 고통을 향해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더러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며 과연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이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맞는가 의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보십시오. 이 이방인 여인이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욕적인 언사들을 다 수용하고 감내하겠다는 어떤 태도를 보이자 그 태도의 맨 마지막에 그 태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니, 이 불쌍한 여인이 자신의 자녀를 낫게 하기 위해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토록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으로부터까지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행동들을 받아야 하는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대부분 오늘 말씀을 설교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 방향을 잡냐면 자기 비움과 겸손, 이것이 본문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움과 겸손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는 해석을 할때좀더 나가서 예수님에게 또는 좀더 포괄적으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도 그것을 잘 감내하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라는 식의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본문이 의도한 바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구조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5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이 전반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이 바리새인들의 관습과 풍습을 경고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 커스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풍습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늘 앞서 있었어요.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예수님이 싫어하시냐면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모습을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15장의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시돈과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사건이 발단이 되는 그 가나안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어떠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시돈 가나안 이방 땅으로 가고 있나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고 정죄할 수 없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더럽다, 죄인이다 이야기해선 안 된다. 이 맥락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 땅,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당시에는 시리아 지역이었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레바논의 해안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땅, 유대인들은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고, 구약에서는 이 지역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지역과 항상 친구들로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불러드릴게요. 구약에서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지역만 해도 벌써 지역 이름만 들어도 별로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요 암몬 지역 나오고 블레셋 지역 나오는데 뭐 은혜로운 얘기 있어요? 늘 살육, 우상 숭배, 악한 것, 그런 지역들과 함께 묶여서 나오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 즉 악의 축으로 불리우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 때문에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밟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멀쩡히 갈 수 있는 길을 삥 둘러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내고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실컷 지금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책망하시면서 더러움과 깨끗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더럽다 불리우는 그 땅을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 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태반이 뭡니까?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그 땅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평생 그런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어려서부터 저긴 가면 안 돼, 저기는 더러운 땅이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제자들도 1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가지만 그 지역을 들어가면서 불편한 마음이 가득한 거죠.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지금 이 땅을 밟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이방인 여인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터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첫 번째, 이방인의 땅을 밟는 것. 두 번째,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세 번째, 그것도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거는 것. 이 세 개는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무척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경우에 유대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은 그 이방인 여인의 요청에, 말에 응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 전통이죠. 말을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거부감을, 거절감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우리 예수님이 어찌 보면 이런 유대인의 모습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이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볼 땐 이상하지만 제자인 유대인들, 그 제자들이 볼 때에는 또 매우 자연스럽고 합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러한 점을 증명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에 침묵을 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시고 멸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거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죠? 자신 있게 저 여인 치워버리십시오, 저 여인 쫓아내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제자들이 힌트를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문화상엔 악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우리 어때요? 화장실 갈 때 남자는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는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이게 아주 당연한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예화가 잘못됐습니다. 마치 그러한 문화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힘을 얻은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더욱더 황당한 것은, 예수님이 점점 유대인처럼, 전통 바리새인처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에 따라 이 여인을 계속해서 화답하고 대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을 향해 나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로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들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는 그러한 전통 유대적, 전통 메시아주의적인 발언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웬 말입니까? 유대인 제자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유대 문화 속에서의 그 메시아주의, 선민주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만 구원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범주 안에 이방민족은 없었어요. 이방인은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마다, 하시는 행동마다 제자들도 갖고 있는 유대주의적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죠. 결론에 가서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나죠.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멸시받던 이 가엾은 여인, 그 작은 마음을 큰 믿음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그 여인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이 중간에 나타나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 이 예수님의 말씀들과 태도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전반부를 이어오는 그 중간에 맥락을 같이 가지고 와서 해석해야 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진정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실험, 그 현장 체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직접 한 예를 통해 깨우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 맥락이 아니면 오늘 본문은 정말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한 예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본심도 아닐 뿐더러 사실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요 가나안 지역을 갔다 오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기쁨을 잃은 혼인잔치에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또 어디 가셨습니까? 수가성 가셨습니다. 이방인 한 여인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절망 가운데 그 예배의 갈증을, 영혼의 목마름을 나타내는 그 여인 앞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방인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답답했던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던 우리 예수님, 이미 여러 번 이방 지역을 가시면서 그 지역에서 구원을 베푸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소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방 지역에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과 행동과는 맞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당신을 통한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있음을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10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한참 앞서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나갈 텐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총독과 많은 사람들 앞에 잡혀 고초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 이 내용들, 이 수로보니에게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다른 어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복음서를 보실 때에 예수님의 직접 화법, 직접적으로 누군가 이야기할 때, 특히 제자들과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할 때면 100이면 100, 그 안에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를 읽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 주로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뒤에 그 질문이 나오기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의 직접 화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답게 그 이방인의 여인의 침묵으로 적절하게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침묵은 사실 무관심이 아니에요. 이 침묵은 거절이 아니에요. 이 침묵은 무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소원을 응답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쳐주려는 묵직한 레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 보십시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본인들처럼, 유대인처럼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나타내자 그들이 안에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본성을 가감없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겉모습으로만 보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모습처럼 제자들도 겉모습만 보며 그 이방 여인을 치워버리십시오, 개와 같이 여기십시오, 짐승과 같이 여기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선민주의 사상에 가득하고 그릇된 메시아 사상 속에 젖어있던 이 제자들도 본인들이 갖고 있던 그 얕은 신앙을 고스란히 예수님 그 스승 앞에서 드러내고 있는 모습,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한 하나님, 이방인은 쫓겨나도 되는 짐승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그들과 나눌 수 없는 것, 이러한 제자들의 유대주의적 신앙이 지금 스승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쫓아내자는 제자들의 반응에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 관습적 태도를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예수님이 몸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만 위해서 왔지 너희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민의식과 유대 메시아주의가 가득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철저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이며 그것이 얼마나 사랑 없으며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모욕적인지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너 저 여인을 더러운 이방인 취급했으면 좋겠지. 내가 저 여인을 괴로 짐승으로 취급했으면 너 좋겠지. 그래서 내 앞에서 당장 치워버렸으면 속 편하겠는 것 내가 알아. 그런데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니까 너 어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이 여인을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모습을 보니 너 정말 행복해? 너희들은 이 모습이 정말 합당해 보여?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정말 겉모습으로 드러난 그 조건 하나만으로 이 여인을 내어 쫓는 것이 너희들 앞에 합당한 것이냐, 한번 직접 보아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몸소 말과 행동으로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 제자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왜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야 할진데 이 유대인의 관습이 이 복음이 이스라엘 땅을 절대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선민주의 사상과 이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유대의 메시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들의 그릇된 종교의 관념들이 실제적 상황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사랑 없는 모습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와 행동 속에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본심은, 우리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은 이 한 가련한 여인을 향해 집중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실까요? 여러분, 당시 그 두로와 시돈, 북부 갈릴리와 그 위쪽의 그런 지역들은, 사마리아 지역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으로 꽉 찼어요. 어떤 소문이 가득했냐면 이미 그들에게는,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분이 그곳에서 모든 병든 환자들을 다 고치시더래. 그들이 그곳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더래. 그리고 어떠한 귀신이 들었던 그분이 다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가 이스라엘 땅에 왔어. 이 소문이 이 이방 땅에 이미 가득하였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즉 자신들에게는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철저히,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선을 그어놨거든요. 그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고 만지지도 않고 교류하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소식이 이방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 수로보니게 아주 가련한 여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의 자녀에게 주는 떡은 처음부터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부스러기를 저한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간절한 이 여인인데 모두 다 이 여인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선지자야. 너 같은 이방, 그것도 여자인 이방 여인이 만날 수가 없어. 너한테는 오실 리도 없겠거니와 남자와 여자는 말이 섞지도 않는 그 유대의 관습 문화상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안 돼.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불가능한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 그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저 내 딸아이의 이 문제를 고치고 싶은 그 엄미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선물이라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주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 작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고물이라도 저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이민교회에서 이런 설교하기가 참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세대 또는 1.5세대로서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이 땅에서 정착할 때 부스러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집이 있었어요? 직장이 있었어요? 아니면 학교가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같은 곳에서 홀로 뚝 떨어 앉았을 때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무슨 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도 저한테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한 끼가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제 옆에 있는 작은 이 한 사람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것을 꿈꾸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정,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떤지 꼭 같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반면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식과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무엇을 얻기를 바랬나요?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초지일관 똑같아요. 다윗의 때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우뚝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주시는 것, 그게 유대 선민주의, 유대 메시아 사상의 가장 정점에 있는 목적이에요. 또 이를 통하여서 현실에서는 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좀 벗어나고 우리 이스라엘이 좀 세상의 왕과 같은 통치권을 갖는 것,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늘 이와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고물이 아닌 주인의 상 위에 놓인 그러한 떡들, 그러한 것들을 늘 바라보는 것이었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쫓아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 메시아가 왕이 된다고 하니 그 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옆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한자리 차지하고자 예수님을 그토록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멸시받는 이방 땅의 한 여인은 그러한 영광이 아니고 그러한 떡이 아니고 아주 작은 거더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저는 저와 딸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고백과 믿음이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이 여인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인한 가나안의 이방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 전통과 그러한 관습에 묶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함께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안에 자리 잡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며 겉으로만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이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저 여인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늘 주인의 상 위에 놓여있는 떡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부스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의 부스러기를 바라는 그 작은 마음에 큰 믿음의 꽃을 피워주셨습니다. 본문 15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대화를 잘 보십시오. 내 딸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대신 뭐라고 얘기하죠? 딸의 어머니인 이 가련한 여인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딸이 아니고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소원대로 그시로 그 딸이 나왔다 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딸뿐만이 아니라요, 이 딸 때문에 엄청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어머니의 그 삶과 마음까지 함께 치료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녀 사람과의 관계도 없고 마치 어머니가 이 자녀를 볼 때에는 내 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가슴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뭐는 안 해봤을까요? 얼마나 간절할까요? 당시에 또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하고도 관계를 가질 수 없는 단절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이 그렇게 됐을 때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게 내 잘못이 아닐까? 얼마나 많은 자책이 그 삶 가운데 녹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수십 수만 번을 되뇌면서 구르고 또 구르고 아프고 또 아파하며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나 예수님께 한번 나가볼래. 턱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하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데 메시아라고 오신 그분이 너를 만나 주겠어? 우리는 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미 절망을 안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이제 우리 가족은 끝났구나. 내 딸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절망과 상실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이 가련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껏 한 번도 자기 소원이 뭐겠어요? 이 딸아이가 고침받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한 번도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이미 포기하여야 하는 그러한 절망에 늪에 빠진 이 여인에게 너 소원 포기하지 마.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좀 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배려하는 이 예수님의 자세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려야 할 결론이 무엇인지 벌써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내어 쫓아버리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러한 왕으로 왔으면 좋겠지. 너희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점하였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진정 행복할 것 같으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렇지 않다. 이 부정한 여인, 겉으로만 보고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 가련한 여인 하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속 좁은 제자들의 이 신앙의 지평을 활짝 큰 꽃을 피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부스러기 같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유대인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갖 모욕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것이라면 내가 만족하겠다는, 거기서 오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는 좋습니다 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늘 대박을 바라고 늘 큰 것을 꿈꾸며 하나님과의 동일선상에서의 영광을 얻길 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유대민족, 그릇된 메시아주의를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성도님들 만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주인의 상 위에 놓여있는 떡이 아니면 그 떡은 그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다. 오직 그러한 먹음직하고 잘 차려진 상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 또한 그릇된 종교관념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는 나의 것으로 구분하여서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싫어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며 내 안에만 독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좀 어떠세요? 아, 저 사람은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 보면 심지어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직장에서도 아, 하나님은 저 사람은 좀 나한테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을 때 없나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들을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예수 안 믿어서 죄인이라고요? 그럼 이 이방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집사님이 40 넘어서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좀 가정이 순탄치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집사님 결혼하자마자 또 젊었을 때부터 해외로 나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주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가 결국에는 아주 떨어져 있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없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평생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멀리 멀리 갈수록 반갑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집사님 남편이 한국으로 가셨고 연락이 끊기고 이제 그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께서 복음을 갖게 되니까 그 안에 뭐가 자라죠? 용서가 생기죠. 또 뭐가 자라죠? 사랑이 자라죠. 그러니 평생 원수였던 이 남편을 용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용서를 하다 보니 기도를 해야겠고, 기도를 하다 보니 중보기도가 되고,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 가련한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렇게 딱 등장하는 순간, 아, 복음의 전도자여,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내셨군요, 이런 상황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저주받을 더러운 게 어디 와서 지금 이런 게 되는 거죠. 경찰을 부르고 매를 때리고 모욕과 창피를 주고, 그래서 울며 울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동안의 40평생의 자신의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았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계속 전도하고 복음의 생명을 뿌리고 노력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뒤 다 잘라서 결론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품으로 이제 쏙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이 아내가 얼마나 이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남편의 신앙이 한 번에 성화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죠. 교회 다녀도 사람 안 변해. 거짓말입니다. 교회 다니면 사람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보니까요, 이 남편이 완전히 변했어요. 술, 담배, 세상 향락 한 번에 다 끊고 지금 얼마나 됐나요? 한 17년,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다시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이 두 부부에게는 또 한 가지의 태스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딸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딸 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아들은 뭐 이제저제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 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다 큰 성인이 이게 전도가 쉽습니까? 특히 둘째 딸은 삶의 아픔이 있어요. 가정이 한번 깨졌어요.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엄마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 딸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큰 딸은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시골에서 올라온 그 여자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강남의 집 하나, 강북의 집 하나 둘 정도면 제법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부족할 게 없는 이 다 큰 딸이 복음이 뭐가 들어올 일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전도해도 뭐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사람 입장에서 당할 때는 기가 찰 노릇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잘 지내던 큰딸이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손만 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하신 분이라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작게 손대면 작게 망하고 크게 손대면 크게 망하고, 그러니 이게 무슨 정말 어떠한 연유인지 삶이 점점점 어려워져 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신앙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딸이 이 신앙을 갖게 되고 무럭무럭 자라면서 자라다 못해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의 순장님이 되세요. 예. 그리고 이 둘째 딸은 연락이 되어서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되었고 결국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박수가 왜 나? 3부 예배 지금 이거 녹화해야 되는데 박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 가정이 뭘 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 보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때는요 바닥을 쓰르세요. 굴러다니면서 기도를 하세요. 단장이라 그러죠,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딸 하나는 연락이 안 되고 딸 하나는 복음이 전도가 안 되고 저렇게 어려워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년에 기도하고 2년에 기도하고 3년에 기도하고 4년에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좀 영지주의적 신앙을 당시에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분법인 거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좀 전통과 관습, 즉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한 유교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 딸아이에게 들어가 있는 저 귀신을 주님 좀 제발 쫓아주시고 복음으로 저 딸들이 변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꾸 저한테 오셔가지고 귀신을 좀 쫓으라는 거예요. 아니, 넌 목사이지 않냐고. 제가 이 간증을 1부 예배 때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 누님이 1부 예배를 들으시거든요. 여러분이 그 간증에도 그 카피라이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허락받고 해야 돼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큰누님한테.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럼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또 2부 유치부 봉사하고 계실 텐데 지금 본당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봤어요. 얼마나 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무릎에 쥐가 나고 다리가 꺾일 정도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막 통곡하시면서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는 신학도 없고 아주 잘 설명될 수 있는 신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지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 여인의 고백이 아들 엄마의 고백이야. 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만족하겠다.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항상 나눠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루는 너무 전도가 안 되니까 막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안 할래, 이제 포기할래, 하나님 더 이상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봐. 그때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전도할 때 4-5년을 그런 부스러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더러 앉아계세요. 금요철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새벽 예배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맨날 성도님들이 와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저 청년은 삶에 한이 저렇게 많아서 기도만 하면 휴지를 저렇게 많이 적시고 저를 무슨 중병 환자로 보시더라고요. 암이 있는 게 아닐까? 백혈병이 있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저에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됐던 우리 어머님이 계셨고 그 이후에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심정으로 같이 기도했던 거죠. 오늘 본문과 꼭 같은 예화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같아요. 딸 하나를 고침받게 하고자 무슨 신앙과 무슨 기도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겠습니까? 다만 딱 하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떡은 감히 생각지도 아니하고 은혜라도 한번 스쳐만 지나가면, 내가 그것을 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 작은 깨알 같은 가능성 하나를 가지고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 하나, 그 마음 하나가 그 가정에, 그 작은 마음에, 그 작은 믿음에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큰누님 모르시죠? 누군지 알아요? 이렇다니까요. 저희 큰누님을 교인들이 사찰집사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교회에 와 계시고 어느 사역이든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저희 집안에서는 부스러기였어요. 부스러기가 지금 왜 그렇게 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었다고요.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각자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초대교회, 제가 초대교회 간다니까 막 축복을 하시면서 좋은 교회 간다고, 부자 교회 간다고, 그래서 저는 알고는 있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노르드라는 지역이 조금 부유하고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부자인 줄 알아요. 근데 신방을 해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 이러한 신앙을 잡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처음에 이민생활 시작할 때 또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뭔가 좀 얻은 것 같이, 그래서 이제는 좀 겉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뭘 좀 가졌다고, 내가 조금 평안해졌다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멀리해야 될 사람 아닌가? 주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자리에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으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초대교회는 지금 그러한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점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크도다,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믿음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해서 그 부스러기라도 주님처럼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면 하나님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큰 떡을 주십시오, 저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십시오 라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귀한 상에서 떨어지는 이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에 큰 꽃을 피워주셔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소원대로 즉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작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내 삶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믿음이 아무리 작은 부스러기 같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꽃을 피우게 될 것도 믿습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떡만을 바라보며 외식과 겉모습으로만 사람과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상관없다는 수로보니케 여인의 그 귀한 믿음처럼 그 어떤 것이든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